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그들이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두려우신 하나님,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은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언약에 대해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언약적인 복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저주도 사랑의 하나님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복을 주신다고 언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자의 눈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약 안에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삼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땅 안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편안히 아니면 안연히 살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칠지라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동일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내려가야 한다, 떠나가야 한다 라는 탈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를 따르는 제사장과 종들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기도하기를 요청하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로 포로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던 때를 기억하고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열심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가르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핍박을 당할 위기 가운데였습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띠고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여행하고 여행해서 로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방인 손에 죽는다라는 이 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비록 이 본문에서는 알 수 없을지라도 바울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그 자신이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하였고 이 고백에 대하여 지금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거기 가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보면서 아 이제 이방인 손에 죽임을 당하는구나라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성령에 넘겨졌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성경에서 자주 이 넘겨짐을 통하여서 죽음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넘겨짐을 통하여 또한 로마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역에 열심히 신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리고 실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변론할 시간을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자신이 결코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지에서 그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이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면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떠나가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 떠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있은 일 다음에 다시 이방의 세계 로마로 진행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이방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말씀하실 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바울을 이방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들을 부형이라고 부르며 히브리 말로 변화하였습니다. 둘째,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이방인에 가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인들을 부형이라고 부르며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화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들에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전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시린 서약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1장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아로 본 후부터 온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동한다라는 이 의미는 홍수가 나서 걷잡을 수 없이 물이 흘러내리며 범람케 되어진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는 계속 흘러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 홍수를 통하여서 무리는 충동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충동질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지금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의 뜬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짜 성전 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동질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계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흥분의 현장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달라라고 청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변론의 기회를 얻은 그의 모습을 지금 누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는 이 기회에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였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변론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형들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아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여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여. 즉 이 말은 단순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관용적으로 지금 자신과 청중이 동질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만이 사도행전 7장 1절에 서대만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저도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열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율법에 열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는 부형이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면서 히브리 말로 변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변론의 말을 다 히브리 말로 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는 아람 말로 하고 이 인사말만 히브리 말로 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 말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 말로 사용하고 여러분과 나는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율법의 열성이 있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변론의 순간에 잠시 동안 아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흥분하고 날뛰던 무리들이 종용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 출신이며 유대이며 다수 출신이며 가말릴 문화에 있었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심은 단순히 내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나만 율법을 지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되 율법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말하게 될 때 서대만의 피를 흘리는 현장에 그는 있었고 그는 또한 이 율법에 배반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문서를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까지 증언을 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있는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변론할 때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까? 나는 더욱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변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자신을 변론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변론 안 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자기 출신에 대해서만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형들이여 히브리 말로 21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기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부형들의 부름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도리어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생명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사람들이여 아버지여 나는 여러분과 동질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동질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나는 동질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나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그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생각합니다. 둘째,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부르심의 소명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전의 어떤 면은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바벨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시나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만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한 고백 안에 있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해버렸습니다. 한 고백 안에 있지 않도록 즉 우리가 생각하는처럼 어떤 언어가 그 당시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외국어가 생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들은 각기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서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우리 기독교와 불교와 어떻게 같이 만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미니안들과 만나서 정말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가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만나 한성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습니다. 한 입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말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바벨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된 하늘의 문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늘의 모습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원수되어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야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을 때가 정말로 충격적이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정에 보면 별로 놀라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시점에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니시오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분명히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8절에 우리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 주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박해하는 그 예수가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뭐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9장에서 성전의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의 성전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의인의 음성, 즉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그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9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방금 너희에게 말한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사람들이여,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였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오는가. 즉 그 동질성을 가진 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아나니아를 말하면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그런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른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다르다, 새롭다라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분명히 주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성전에 바울을 부르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의 성전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땅 위에 더 이상 성막은,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를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되돌아가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습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킨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소의 궁창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먹음의 문제와 그리고 이방신에 대한 그런 문제 빼놓고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허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 진정한 구원이 있는 이 은약적인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어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어졌다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로부터 들었다. 나를 이방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주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형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율법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턱심하였다라는 사실도 말하였습니다. 신자들을 핍박하였고 순교 현장에서 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 조상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함 중에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름에 대한 확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단순히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는 또 다른 사도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도리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말할 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 너가 이들에 대하여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속히 이방으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야훼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네로 간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떠난 요나처럼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이 듣고 전적으로 주의 복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는 경고였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찾아오고 말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방인이 회개하였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을 통하여 시기나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방을 돌이키게 하신다. 이방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사실을 보게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자신의 변론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만일 이방인에게 무차별하게 교회로 들어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러하지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어떤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중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는 다르다고 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개방되어지고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이 보아비오 천국 비유를 바라보았던 것입니까? 이 천국 비유는 오늘 이 말씀에 엄청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방 보물을 값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을 팔아 산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유대인 가운데 있는 그 보아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들어와서 그들이 마음껏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사람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곳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바울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언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변론에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에서 예수는 누구다라는 이 변론이 나타납니까?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이 변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께 대하여 증언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말하기는 네가 나를 보았고 그리고 네가 내 음성을 들었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이방사도가 되어졌는지 단순하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방사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방 가운데 전하였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요.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리면서 이런 자는 죽여야 한다.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성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언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방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였지만 23장에는 도리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힘차게 로마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복음은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거부한 상황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복음을 거부할 때 죽음의 주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떠나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선지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께서는 더 이상 사역자들이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평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참된 주의 말씀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스라엘 땅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건물이 있다고 우리는 교회에 사역자가 있다고 교회가 평안하게 잘 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교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주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합시다. 주의 열심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러납니다. 이 주님의 열심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아멘.